히브리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 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비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더 월등하고 비교 불가능의 그런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초반에는 천사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도자이시다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모든 우월한 것들 그들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는 초월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5장까지 그 제사장 모든 제사장들보다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이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등장했던 대제사장들 비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더 훌륭하신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신지를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말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성천하시니라고 했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예수께서 자기를 비하시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성천하셨다 하면 원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 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원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래부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라 말씀하시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이 분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했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제사장도 그리하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만민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위로는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셔서 그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바치신 영원한 속죄의 대제사장이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15절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입니다. 사람은 뭐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여러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약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깊이 동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도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약점을 가지셨지만 그래서 우리와 다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험 중에 죄를 지었고 그는 시험 받으셔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무죄한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시니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가 있고 또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그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시게 되어서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구주로서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셔서 그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가르칩니다. 5장 오늘 아침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초반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에는 이 대제사장의 완전한 조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사람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제사장들은 사람의 죄와 기도와 간구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대제사장이나 모든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 제사장 되고 싶어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사장의 두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신 분인 것을 설명해 주는데 5절과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근거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가장 위대하고 훌륭했던 대제사장의 전형으로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분을 자주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자주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그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비교되는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도 성경에 딱 한 차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자기 몸으로 제물 삼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모습이 멜기세덱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영원하신 분이셔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살렘의 왕으로 소개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요 또 우리 대제사장 되십니다. 멜기세덱이 율법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인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창세기 14장 18장에 보시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상징하는 떡을 자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 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모습이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대제사장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형적인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서 그와 같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일찍이 존재했던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완전하신 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점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던 예수님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8절 말씀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순종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많은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순종하기보다도 권력 노름을 하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했던 많은 과오를 범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던 것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셔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은 즉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 모두가 더 깊은 기도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좀 더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더 깊은 경건을 향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주님께 오늘 우리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주님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가르칩니다. 이로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은혜 앞에 나아가고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길을 활짝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이 믿음의 도래를 굳게 붙잡는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 신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유혹을 받으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 이렇게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완전한 온전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시는 귀한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